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인사로 인사 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새벽은 너무 이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기록은 민수기에도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20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 신뢰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특이한 그러나 우리가 흘려 지나가기 쉬운 단어 하나가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의 땅 가운데서 결국 이 도피성은 광야에 만드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드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드는 거죠. 이 위치가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 환경은 오류가 없었어요. 완전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발생하죠? 죄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해되어 있고 이 땅에는 절대 문제가 없어야 될 땅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은 들어가면서 쫓아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쫓아낼 뿐 아니라 그 문화를 척결하고 악을 솎아내고 나아가서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순종을 연습해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 안에서 백성들끼리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묶여지기까지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고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드는 현장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우리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요? 구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이제 비난도 하고 욕도 하죠. 아, 되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그것은 교회 속사정. 나름대로 영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잘 모르고 하는 비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귀를 열고는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차피 완벽한 곳도 아니고 그래서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유독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벌어집니다. 교회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도피성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새 성읍을 구별하고 그랬어요. 구별하고. 이 구별한다는 말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정하고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근데 이 단어가 사물이나 지형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인격에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구별하고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에 얽혀있는 이제 한 대여섯 가지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새벽에 잠깐 짧게나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도피성 자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구별하고라는 단어가 특정함을 입었다 또는 정해졌다 구별하다 이게 전부 인칭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기가 참 쉬워요. 그냥 이렇게 지중해 해변을 상상해서 줄 하나 쭉 그으면 이스라엘 지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그 땅 한복판에 요단강이 흘러요. 중앙에 쭉 길게 위에서 아래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도피성은 모두 6개를 설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개를 설정하도록 돼 있죠. 근데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뭐를요?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피성은 몇 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6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 전체에 레위 지파가 머물 수 있는 성은 48개 성이에요. 그들은 전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살도록 야곱이 예언을 했죠. 너희는 흩어지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형제 지파들이 십시일반씩 몇 개 성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합해보니까 48개 성이 돼요. 근데 그 48개 성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는 48개 성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잠깐 살펴본 대로 레위 지파에게 두 가지 뭐를 했죠? 사명을 줍니다. 첫째는 제사를 섬길 때 그 헌신자로서 평생을 살도록 제사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전역에 그들이 흩어져 살죠. 그리고 이 도피성을 그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 도피성은 모두 몇 개죠? 6개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가 모여 사는 성은 전국에 48개 성이 있다. 그리고 도피성은 몇 개요? 6개가 있어요. 그 관리를 전부 누가 하죠? 레위 지파가 합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의 세 개, 그러니까 동편의 세 개, 서편의 세 개 해서 6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6개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절묘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나든지 누구든지 신속하게 그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확하게 최단거리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도피성의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고의살인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살인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가나안 땅의 삶이, 즉 우리 인간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득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고들. 우리도 왜 운전하다 보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내기도 하죠. 그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사고 입은 쪽에서 보복을 하겠죠. 사람은 보복을 항상 당한 대로만 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보복법 중에 재밌는 법이 있는데 눈에는 눈으로 또 이는 이로 이런 규정이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이것은 사실 그 내용에 감추어진 진의는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상대방에게 손가락 두 개만, 두 개를 다치, 이제 해를 입었으면 보복을 두 개만 하지 않죠. 배로 갚아주죠. 그래서 인간은 보복을 그대로 두면 서로 물고 죽고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뜻으로 감춰져 있죠. 자, 어쨌든 그런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사고를 저지른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유대인들이고 둘째는 유대인 속에 거류하는 거류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안에 머물 수 있는 자 중에 이방인을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원의 포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즉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이방인도 또 유대 땅에 거류하는 거류자도 누구든지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까지 그러면 그 안에 머무느냐?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첫째는 본인이 죽으면 나와요. 본인이 죽으면 그 저질렀던 모든 실수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건널 때 나올 때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히브리 민족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수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광야와 가나안 쪽에서는 한 민족이 바닷속에서 살아나오죠. 그래서 이 홍해는 두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첫째는 애굽 쪽에 대해서는 죽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약속인 가나안 쪽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동시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죽으면 돼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면제가 됩니다. 그때 나와요. 그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바로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저질러진 죄가에 대해서 다 면제를 받았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된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도피성은 전부 위치가 어디쯤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산 높이 설치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높다라는 개념은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높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안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걸 높이로 묘사할 뿐입니다. 실질적인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높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산 위에다가 도피성을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겠어요? 험하겠어요? 험하죠. 험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 도로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그 도피선 가는 길을 보수를 해요. 돌뿌리 제거하고 표지판은 제대로 서 있나 확인하고 해서 사고를 만나서 사고를 저질러서 도피성을 찾아 뛰는 이 죄인들에게 길을 열어놔요. 그리고 길을 닦아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베드로가 석방이 됐는데 재밌는 반전은 뭐냐면 정작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요. 그 철문을 몇 개나 통과했는데 저 지하 3층 감옥에서도 나왔는데 정작 교인들이 모인 곳은 오늘 식으로 말하면 어딥니까? 교회죠. 거기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문을 따주지 않아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오늘날 교회의 가장 그 영적인 위기는 교회가 점점 그들만의 리그로 개토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즐겨요. 실제 미국의 이민교회를 가면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적인 분위기에 너무 좋거든요. 누구 오는 게 싫어해요. 불편해요. 전도들 잘 안 하고 누구 오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점점점 개토화시키는 거죠. 무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갱신 또는 교회 개혁이라는 문제가 뭡니까? 계속 살펴야 돼요. 교회로 들어오는데 저 이방인에 불과한 세상의 죄인들이 들어오는데 장애 요인은 없는가?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자기 갱신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또 다른 친구 넷이 침대에다 메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예배 현장에 데려가죠. 그런데 문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사람들이 그 문 입구로 꽉 메우고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다가 달아내리죠. 그 그림이 묘사하는 바는 굉장히 그 신랄한 고발입니다. 지금 병자는 죽어가는데 정작 그 입구를 사람들이 꽉 메우고 가로막고 앉아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전도의 제일 방해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도피성 가는 길을 보수하듯이 우리 심령을,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고 보수해야 돼요. 우리 삼일교회가 이 시대 개토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모든 수많은 죄인들이 언제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의미를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자체를 섞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더욱 견고히 지키면서 문은 계속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워낙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를 계속 링크해야 됩니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을 쌓는 민족이 성공한 민족이 없어요. 성을 쌓다 보니까 그만 그 안에다가 자기를 가두는 꼴이 되고 말죠. 근데 징기스칸은 성을 쌓지 않았죠. 온 데다가 길을 냈어요. 계속 길을 냈습니다. 길을 만드는 민족은 살고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합니다. 교회는 성을 쌓아서는 안 돼요. 계속 세상을 향해서 길을 내고 길을 닦아줘야 돼. 교회가 길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 그랬죠?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길이 돼야 돼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그 안에 죄인들이 도망 들어가서 생활을 하겠죠. 생활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죠? 이게 실질적인 문제인데, 모든 먹고 있고 잠자는 것을 그 성 안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일절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 그들의 삶을 다 책임져 줘요. 그럼 그 물질적인 것은 다 어디서 납니까? 원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들어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48개 성을 받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 형제들이 모든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줍니다. 그 분여분을 이 도피성 안의 주인들이 같이 먹고 살아요.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항상 대가 없이 주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자신이라는 대가를 십자가에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인데 한 달란트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용서의 근거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현장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과연 이 도피성의 문제가 오늘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간에 드문드문 얘기했지만은 이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삼일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자, 환난 만난 자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들이 전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삼일교회를 오며 가며 바라볼 때마다 왠지 저기 가면 쉼이 있을 것 같고 저곳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저곳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저곳에 가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이 시대에 삼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도피성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캠퍼스로 갈 것이고 일터로 가고 가정으로 흩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환난당한 자들이 많아요. 절박한 자들이 많아요. 자기 손을 떠난 문제를 끌어안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그분 찾아가면, 아, 그 송 목사님 찾아가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환난당한 자들에게, 이 강도 만난 세상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도피성이 돼야 돼요. 그게 현장의 삶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한 눈물을 한가득 머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아, 우리 그 김부장 찾아가야 되겠다. 그 김부장 삼일교회 다닌다는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커다란 범주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자체가 도피성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로 찾아와서 눈물을 쏟아내고 고백을 쏟아내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각자가 걸어다니는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한 곳에 정지되어 있었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의 도피성은 돌아다니는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돼야 돼요.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습니까? 오늘도 그런 현장에 도피성이 되어서 이 환란 가득한 세상에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고 예수의 만남의 현장이 되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1900명의 영혼을 놓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나에게 도피성의 기능에 삶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3.1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